TV의 여행수다 TV파기.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필이고요.
네, 하승준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 그 경제 이야기여가지고 좀 어려워하실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태국 바트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도 이제 흥미진진한 주제로 또 와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뽕 유튜버 채널들이 이 주제를 늘 다루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친 듯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도대체 왜? 왜 이렇게 한국 무기를 미친 듯이 사고 있느냐? 정말 이 표현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 무기가 좋아서 샀겠지.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놀라운 양, 이 양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폴란드 그러면은 뭐 저 어릴 때는 그냥 뭐 자유노조, 바웬사, 뭐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비볐던 나라, 뭐 약간 이런 생각 나고. 근데 폴란드가 어쨌든 요새 부쩍 좀 친근해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 일단 동유럽에서 이제는 확실한 강국으로 올라섰죠. 폴란드는 뭐 우리나라 기업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유럽 전체 EU 내에서도 존재감이 매우 확실한 나라입니다. 아, 그런 나라이고, 우린 뭐 다들 알다시피 옛날에는 그 공산권 국가, 였고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소위 그 소련 위성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탑이었고 네. 이런 나라였었습니다.
바르샤바가 이제 폴란드 수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사실 뭐 폴란드 아는 도시 바르샤바.
바르샤바밖에 없죠. 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한국에서 엄청나게 무기를 수입하는 걸로 요즘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도대체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서 그렇게 많이 사고 있는 거 맞냐? 요거를 그냥 뭐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1년 동안 국방 예산을 한 500억 불 정도를 씁니다.
네.
500억 불. 근데 국방 예산을 쓴다 그러면 거기서 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애들 보면 밥도 먹여야 되고 뭐 등등등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경상경비, 뭐 밥 먹이고 뭐 애 쟤들 재우고 뭐 등등등 이런 데는 한 200억 불 정도, 한 40% 정도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60%를 새로 무기 사는 데 다 들어받고 있습니다. 그럼 500억 불 중에서 한 300억 불 정도를 무기 수입하는 데 쓰는데 그 중에 300억 불 중에 반을 뚝 잘라서 한국 무기를 반, 미국 무기를 반. 그 둘 중에 뭘 더 많이 사느냐? 한국 무기를 미국 무기보다 더 많이 삽니다.
야, 우리가 압도적인 주 거래처네요, 그러니까.
네네. 1등인 나라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한국도 지금 방산 수출 이래가지고 뭐 어디 인도네시아에 비행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인도네시아가 뭐 속을 세기네 뭐 등등등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페루에 전차를 파네 뭐 인도에다 뭘 파네 뭐 비행기 판대 등등등 많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50%가 폴란드 하나에서 나옵니다. 한국도 말 그대로 폴란드 수출에 거의 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규모로는 몰빵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4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총리가 만나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뭐 사인하고 등등등을 다 했습니다.
한 대 사갈 때마다 약간 쿠폰이라도 좀 줘야겠는데요. 한 20장 모으면 한 대 더 주고 뭐 약간 이런 거.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폴란드에 이제 무기 팔아먹고 돈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AS라든가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 폴란드에다가 실제로 그 탱크 공장, 뭐 자주포 공장 이런 공장 세워가지고 폴란드 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지. 물론 또 그거가 조건 조건이 되어가지고 수출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네.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폴란드 옆에 뭐 무기 강국들 많잖아. 유럽 내에 있으니까 독일도 있고
네.
프랑스도 엄청나게 무기 강국이고 등등등 있는데 저거 옆 나라 애들 놔두고 왜 이 멀거먼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무기 왕창 사가지고 그걸 다 배 타고 실어가지고 끝까지 가게 됐느냐.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첫째로 1. 성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무기는 뭐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어마어마한 실전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뭐 최고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성능이 이런 면에서는 세계 탑이다. 일단 성능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 가성비라 하죠. 가격이 타 비슷한 성능의 무기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뭐 옆 나라인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사는 것 보에 뭐 훨씬 싼 값이죠. 최소 30% 이상 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기본,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아, 이 두 가지가 완전 기본인데 여기에 폴란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기도록 그냥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다 유지 몰빵 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납기가 빨라서입니다.
아, 빨리빨리.
예. 납기가 빨라서. 특히 뭐 폴란드에서 나오는 뉴스가 뭐 우리나라 국군 채널에 맨날 나오지. 좀 폴란드가 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였네. 왜? 그러니까 뭐 주문하자마자 뭐 저기 총알 배송이 와가지고 뭐 옛날 뭐 원래 납기일보다도 반년 이상 먼저 뭐 와장창 다 들어왔다더라. 이래서 이제 폴란드가 깜짝 놀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납기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빠질 거 없는 삼선 짜장인데 가격은 7,500원이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와.
맞아. 다른 나라의 시킴이니까 뭐 한 5년 걸립니다. 근데 그 5년도 믿을 수가 있는지 모름. 뭐 전화할 때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발 안 하고 있어. 이런 경우인데 한국은 전화했는데 바로 그냥 띵동띵동 누르면서 짜장면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 모 반점에다가 짜장면 시킨 다음에 담뱃불 붙이지 말라는 말이 있었죠. 저 학교 다닐 때.
아, 그 유명한 번개.
아, 번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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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아저씨가 배달하던 바로 거기였죠. 아, 우리 학교 앞에도 그런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능이 좋아서 가격이 싸서 그리고 배달이 빨라서인데 폴란드 입장에서 정말 제일 절실했던 이유가 납기가 빨라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는 너무 급해요 마음이.
아 지금 굉장히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무기를 사는데 뭐 옆에 독일 얘기하니까 우리도 공장 풀로 돌려봐요. 5년 걸립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됐다 하고 아예 그냥 아예 제껴버리게 된 거죠. 한국 무기를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즉시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폴란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총알 배송으로 무기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 점이 지금 현재의 의문으로 남게 되죠.
아, 이건 왠지 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나올 겁니다. 아,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밑에는 체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보면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벨라루스를 끼고 러시아가 있죠. 벨라루스가 끼어 있습니다만 벨라루스는 러시아랑 뭐 러시아의 한 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한 러시아의
짝짝꿍이죠 그냥. 예. 네.
이런 나라다 보니까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러시아의 침략 위협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 네가 뭐 폴란드 가봤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답하신다면 그거는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들마다 국방비를 쓴다고 그러면 국방비 어느 정도 쓰냐? 그러면 이제 GDP 대비 몇 프로를 갖다 국방비를 쓴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보통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나라다. 그러면 1%에서 1.5% 정도를 씁니다. 그 정도 쓰면 뭐 이 정도면 뭐 보통 평범한 수준입니다. 좀 많이 쓴다. 그러면 2에서 2.5% 정도를 씁니다. 폴란드는 5%를 씁니다. 전체 GDP 전체의 5%를 국방 예산에다가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넣는 거에서 무기 수입의 절반을 한국으로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5%라고 그러면 보통 전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져서 총력전이 된다. 물론 그럼 숫자는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60% 이래요. 그건 이제 실제로 진짜 온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기 생산에 완전 몰빵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서도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다. 그러면 5%가 거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이건 불가능함. 그럼 나라 망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 정도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력을 국방비에다가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몰아넣는 거에 대다수를 한국 무기 사는 데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폴란드가 이렇게 뭐 저기 현재 이제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잖아.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4년째 싸우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의 국력이랑 국력은 여기 다 빨려 들어가고 있고 뭐 매달 뭐 몇만 명씩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폴란드를 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나라고 훨씬 센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무리 푸틴이 미친놈이라도 그건 힘들지 않냐. 폴란드가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서도 왜냐하면 그 동네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는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도 뭐 말 그대로 전 국력을 이 전쟁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사실 서방 세계 거의 전체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런저런 물적 지원 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2등 어디냐? 유럽에서 돈 제일 많이 많은 나라인 독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나마 이제 열액이 되는 나라가 독일이니까. 3등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력을 쏟아부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다 돈을 얼마나 썼느냐? 역시 GDP의 5%를 여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일단 폴란드 내에 있던 옛날 구 공산권 시절부터 쓰고 있던 탱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뭐 공산권 국가들끼리끼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다 쓸 수 있음. 옛날 소련제 탱크잖아. 그 소련제 탱크 우크라이나를 다 쓸 수 있음. 지금 뭐 단대 쓸 데도 없으니까 일단 나라 내에 있는 저기 옛날 무기들 싹싹싹 다 끌고요. 다 끌고 가지고 우크라이나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탱크만 몇백 대가 갖고 뭐 대포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몇백 대씩 수준으로 몰아다가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정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준 나라 압도적 1등이 폴란드이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진짜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 국민들을 갖다 열심히 도와야지. 근데 처음에 생각은 한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4년에 될 줄 몰라가지고. 예.
요즘 얘네들 좀, 아직도 안 끝났네.
좀 허덕허덕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어쨌든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게 DNA에 각인된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멀리 있는 우리로서는 왜 저렇게까지 폴란드는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략을 쏟아붓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데에서는 주로 우리가 뭐 우리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수출했다느니 뭐 폴란드가 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네.
이 폴란드와 특히 러시아와의 아주 오래된 이 악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중국 친구 하나가 이제 카우치 서핑으로 또 머물고 갔거든요. 한 이틀 밤 자고 갔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질문들 한국 사람들은 공자가 저기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또 이런 얘기 하길래 일단 공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일단 너네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한국이랑 중국 이랑 이 정도로 뭔가 힘이 이렇게 좀 대등하다고 뭐 아직도 대등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느낄 수 있는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아주 뼛속 깊은 곳에 니네가 맨날 쳐들어오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니네한테 조금만 뭔가 빌미를 주거나 하면 니네가 또 이렇게 우리 쪽으로 뭔가 뭐 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쳐들어올까 봐 우리는 그게 뼛속 깊이 각인돼 있다는 건 니가 좀 알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네. 뭐 북한이랑 싸우는 거야 뭐 당연히 그렇지 유교전쟁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니 그 너네들 일본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가 한참 됐잖아 1945년이니까 지금 뭐 얼마야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일본이랑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아니 그리고 또 일본은 너네 잡아먹을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서 묻냐?
그렇죠. 네.
몰라서 묻냐? 야, 1945년 그때 해방된 게 거의 뭐 아주 옛날 일이라고 그렇게 보이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일제시대 살았어요.
맞아요. 네. 네.
다 그랬던 시절인데 이걸 지금 뭐 벌써 뭐 이제 겨우 두 세대 지났는데 그거 뭐 벌써 다 까먹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바마가 아니 한국 일본 왜 이렇게 갖고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사이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라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 있는 동유럽의 폴란드한테도 뭐 그렇게까지 그 러시아가 걱정될까지 있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랑 싸우느라고 기운 다 빠졌는데 쟤네들이 뭐 또 전쟁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서도 그쪽 동네 사람들 특히 폴란드 폴란드 바로 위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든가 그 발트 3국 있잖아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이렇게 있는 애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이 동네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러시아를 학을 떼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군사적으로 경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한국 무기 매집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K2전차 그걸 총 1000대를 산대요.
네.
이거 세상에. 탱크 1000대라고요?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케냐이 자주포도 뭐 700대인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그 외에 천무 다연장 로켓 있잖아요. 이것도 몇백 대를 산다고 그러고
그 폴란드 전차장 그 군인이 뭔가 이렇게 되게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갖다 바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거면 아주 그냥 러시아군 그냥 아장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맞아요. 예. 게다가 또 그쪽 동네 지도 뭐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쫙 평양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전차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단 전차부터 그냥 쫙 일단 기본은 다 채워놔 놓고 그다음 뭐 드론이 뭐니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폴란드는 왜 러시아를 이렇게까지 군사적으로 경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폴란드 건국 신화라는 게 있대요.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거기도.
예, 뭐 거기도 다 어디나 다 있으니까. 뭐 삼형제가 살았는데 삼형제가 셋 다 뿔뿔이 흩어졌대.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 쪽으로 가고, 그 중에 하나는 체코 쪽으로 가고, 그 중에 하나는 폴란드로 왔다. 그래서 삼형제가 이렇게 이제 각자 나라를 세웠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네.
그러니 이제 러시아, 체코, 폴란드는 같은 이제 슬라브족의 어떤 공통체 이런 한 묶음으로 이제 엮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기 옆 나라랑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네.
폴란드도 옆 나라랑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어지간한 나라들 다 안 좋다는 걸 알겠는데 폴란드는 특히 안 좋아요. 그 옆 나라 두 놈이 하나는 독일이고 예, 하나는 러시아라는
네.
점입니다. 아, 이거 하다죠. 야, 정말 이제 그 우리 단군 할아버지 뭐 부동산 사기 당했다 그러는데 폴란드에 비하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옆에 일본은 바다로도 건너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뭐 한쪽이라도 좀 사이 좋게 지낸 적이 많지. 만주족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그렇지. 아, 근데 옆에 폴란드는 바로 옆에 뭐 뻥 뚫려 있는 데다가 옆에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러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는 슬라브족이고 하나는 게르만족이야.
아, 정말 생각만 해도 까만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뭐 옛날에는 서로서로 서로 뭐 지지고 먹고 싸웠겠지, 살았겠지. 그 동네 이제 초원이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전래되고 뭐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국가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공국들 세워지고 뭐 등등등 그랬겠지. 뭐 옛날 이야기 뭐 그랬을 거고. 그러다가 폴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난리를 겪습니다. 아, 우리나라랑 똑같이 몽고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쑥대밭이 됨. 그래서 몽고한테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고 그 동네에 있는 기사단에는 기사들은 딸딸딸딸 끌고가지고 뭐 헝가리 있는 기사들 오고 체코 오고 다 모아가지고 몽고랑 붙어서 늘 그렇듯이 개 터지는 것은 우리였어. 그래서 늘 몽고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개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몽고의 영향력에서 똑같이 뭐 타타르의 멍해지 뭐. 러시아 편할 때도 그 얘기 이제 뭐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겪고 그 이후로 몽고 애들 이제 물러나고 그 이후로 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몽고 애들이 물러난 게 한 1300년대 이때서부터니까 네. 그때서부터 쭉 이제 이런저런 나라도 만들고 뭐 이래저래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 뭐 1500년대 이때서부터 폴란드의 전성기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이나 뭐 또는 이런저런 뭐 판타지물 이런 거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단이 말 타고 다니는 딱딱딱 기사단이 기사단인데 엄청나게 긴 랜스 창 있잖아요. 아, 장창 이걸 와 하는데 등에다가 날개 장식을 단 이런 기사단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이게 폴란드의 유명한 기사단 윙드 후사르라고 합니다. 후사르 기사단인데 그 중에 윙드 날개단 후사르 기사단이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영화 듄을 보시면 코리노 제국의 근위대 사다우카 사단이 있습니다.
오.
이 사다우카는 우주 최강의 병력이고 얘네들의 이 병력으로 인해서 우주 은하 제국의 왕인 코리노 왕가가 권력을 유지해요.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윙드 후사르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당시에는 천하무적이야. 꼼짝도 못해. 얘네들 어디서 왔느냐?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발칸반도를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기사단 애들이 와 이거 안 되겠다 야 해서 우르르 넘어와가지고 폴란드에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갈 데 없으니까 폴란드에서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전문 기사 집단으로 양성. 그래서 최강의 군사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는 유럽 최강의 기사단이 윙드 후사르야.
아, 이거 갑옷 같은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폴란드의 엄청난 자랑이고 민족적 자부심의 근원이고 뭐 폴란드에 가보면 뭐 군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윙드 후사르의 전설들을 갖다 늘 기억하고 있죠. 자, 이런 데인데 이 전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많이 틀립니다. 특히 어디에 틀리냐? 소위 그 튜튼 기사단 아시죠?
네.
튜튼 기사단.
들어보긴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얘네들이 게르만 기사단이야. 이 옛날에는 이 기사단 애들의 이 무력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많이 틀렸죠. 얘네들이 폴란드를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괴롭힙니다. 이거에 당하고 당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점점 이제 튜튼 기사단 애들 갖다가 위로 몰아내고 독일 쪽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튜튼 기사단의 후예로 세워진 나라가 프로이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프로이센 또는 튜튼 기사단은 폴란드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이런 데 있었었는데 한동안 폴란드가 동유럽의 최강자로 군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들은 엄청 신경이 쓰이죠. 옆에 있는 나라 어디야? 독일이랑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들은 이제 폴란드의 등살에 많이 시달립니다. 오히려 이때는 뭐 수도도 틀리고 뭐 전쟁 나갔다 하면 맨날 털리고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폴란드가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폴란드가 좀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아니었어. 강력 오히려 지방분권이 엄청 세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귀족 집단들이 센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한 이런 게 엄청 약해. 귀족들 지방 귀족들이 세. 이러다 보니 늘 후계 문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이 지방 호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결정하고 이런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왕 그 권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고리된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왕 꼬오고 뭐 프랑스에서 왕 꼬오고 뭐 이럽니다. 이러면서 국가의 어떤 단위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허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옆 나라들에서 슬금슬금 이제 폴란드를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러시아 했을 때 자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거의 최종 결정타가 언제 터지느냐. 예카테리나 때 터집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
예, 예, 예카테리나 예. 여제 또는 대제라고 불리는 이때서부터 얘네들이 누구랑 편을 먹냐. 그러니까 밑에 오스트리아 옆에 저기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얘네들이 폴란드를 협공을 합니다.
쌈싸 먹어버리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야금야금 뜯어먹어요.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만큼 얘네를 갖고 얘네를 저로 갖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국토로 갖다 계속 쪼갭니다. 이거를 세 번 해요. 세 번 하는 동안 뜯어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폴란드를 통째로 다 나눠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깨달은 건데 뭔가 근대가 될 때까지 폴란드 왕이 뭘 어쨌다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무대에서 뭔가 폴란드가 독립적인 왕국으로 뭐 이렇게 강인한 인상을 준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폴란드의 군사력 그래서 윙드 후사르가 뭐 어디를 막 썰고 다녔다더라 이런 얘기까지는 있는데 그 얘기가 1700년대 이후부터 없어져요. 1700년대 말부터.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그 이후부터 120년 이상이 폴란드에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는 뭐 그럼 뭐 군동에 사는 사람 어디냐? 독일 뭐 이만큼, 오스트리아 이만큼, 러시아 이만큼 이인 상태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잠깐 나폴레옹이 득세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특히 많이 두드러 팬 게 오스트리아를 많이 두드러 팼죠. 오스트리아랑 독일도 많이 두드러 팹니다. 그렇게 해서 찬스다. 폴란드 사람들은. 그래서 나폴레옹 옆에 살살 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갔다 박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폴란드는 그래서 나폴레옹 옆에 붙었다라고 하는 죄로
나 묻었다.
네, 나 묻은 죄로 또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못함 이러고 있다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되는 게 1차 세계대전 때가 되어서야 겨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도 또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 나라 저쪽 나라야. 그래서 독일에 점령된 폴란드에서는 독일로 징집이 되고 러시아에 점령되어 있는 폴란드 사람들은 러시아로 징집이 돼. 똑같은 폴란드 사람인데 한 명은 독일 편, 한 명은 러시아 편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폴란드 국토가 1차 세계대전에 전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폴란드가 아주 고생을 합니다. 역시 주적은 폴란드 사람들을 괴롭힌 주적들은 독일과 러시아예요.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눈물 났지. 그동안 남의 나라 밑에 살다가 드디어 독립이다.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나 폴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뼈에 사무쳐 있죠. 저 독일 놈들, 저 러시아 놈들, 저 어떡하냐. 그래서 당연히 매우 걱정이 되니까 외교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랑도 러시아랑도 양쪽으로 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뭐 독일에 쳐들어가겠어요? 러시아 쳐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쳐들어오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는 이런 조약들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지킬 생각이 별로 없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 종이 쪼가리를 받아든 놈이 누구냐. 시대의 악당 두 놈이었죠. 한 놈은 스탈린이고 한 놈은 히틀러야.
야, 그 구도가 변하질 않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 둘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으니 이 종이 쪼가리를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빵인,
일도 없지.
예, 빵인 놈들이 두 놈이었던 거죠. 자, 이때서부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여러 일들이 쭉 생깁니다. 먼저 히틀러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는데 일단 제일 뭐 쉬운 데가 어디냐 하니까 체코야. 체코를 먹고 싶어. 근데 체코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히틀러가 이제 군대도 제대로 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 밀까 말까 밀까 말까 그러는데 다 뜯어말립니다 유럽 애들이 다 와가지고 뭐 영국 수상 뭐 프랑스 수상 와가지고 아, 그러지 마시라 아, 그러지 마시라 해서 뜯어말리고 제발 전쟁만 하지 말자 아, 나 전쟁할 건데 체코 밀고 들어갈 건데 아,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뜯어말려가지고 겨우겨우 말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독일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주데탄란트라고 있는 요 지역을 독일한테 가져가 요 가져가고 이쯤에서 참자 라고 이렇게 협상을 맺습니다.
그 독일인들을 위한 그 활동 공간, 생활 공간을 주겠다. 레벤스라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코에서 독일인들 많이 사는 지역들은 독일 들고 가야 되겠어. 영국과 프랑스는 그것만 들고 가고 여기서 심하게 하자. 너네들 이제 그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맺은 협정이 그 유명한 뮌헨 협정입니다. 이걸 들고 영국 총리 체임벌린이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종이조각을 흔듭니다. 아, 내가 이 평화를 위한 종이조각을
흔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평화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히틀러는 뭐 주데탄란트 먹은 김에 체코 다 먹지 뭐. 밀고 들어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 밀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밀고 들어갔어? 대신 폴란드 밀고 들어가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폴란드 밀고 들어가면 우리도 내려도 그냥 바로 막 팔아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히틀러는 그래? 하나하나 한번 볼까? 해서 폴란드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폴란드는 윈드 후사리의 전통이 있는.
아, 또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 쳐들을 거 뻔히 아는데 옆에 있는 놈이 히틀러인데 히틀러 말을 고지고 들으면 믿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준비를 한다고 했지. 이때에 폴란드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전쟁 계획이. 이게 이제 서방 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일단 저기 후퇴를 해. 후퇴선을 갖다 막아놓고 여기서 이제 전선을 갖다 그어놔놓고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밀고 들어올 때까지 독일의 뒤통수를 칠 때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습니다. 이 계획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프랑스가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데 독일한테. 너네 절대 폴란드 폴란드 들고 가면 우리도 그냥 너네들 밀고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설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비겁한 프랑스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치명타가 있죠. 스탈린이죠. 그래? 폴란드가 지금 저 히틀러 밀고 들어왔다고? 아이고 그럼 뭐 나도 숟가락 얹어야지.
그렇다면 이게
그렇지. 나도 가야지. 해서 폴란드의 계획이 양방으로 다 그려집니다. 서쪽에서 와야 될 프랑스의 원군은 안 오고. 동쪽에서 소련 놈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버틸 수가 없었죠.
사이좋게 나눠 먹어버리죠.
그렇죠. 이때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죠. 이때 독일의 히틀러의 주력 군대가 폴란드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냥 프랑스 군대가 저벅저벅 걸어갔으면 베를린 점령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때 몇백만이 죽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또 전쟁을 한다는 게 너무 후달려가지고 결국 못 갑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프랑스는 그 대가를 아주 하드하게 치르죠. 히틀러가. 자 이제 폴란드까지 다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프랑스 해서 우르르 밀고 들어가서 아르덴 대공습. 아르덴 숲을 통해가지고 후쳐가지고 그다음부터 프랑스 애들을 마지노선을 갔다가 우회 돌파해서 막 빵빵빵 해가지고 덩케르크로 다 밀어놓고 그래서 애들이 덩케르크에 막 헤엄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폴란드는 또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나뉩니다. 그리고 독일 놈들이 히틀러인데 폴란드인들을 갖다 제대로 대접했겠습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소련 놈들 스탈린인데 폴란드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국가 1등 그럼 당연히 소련이겠지만 2등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털릴 대로 털립니다.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들 그 저기 가스실 학살했던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죠.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순수하게 유태인들만 골라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폴란드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네, 뭐 집시도 보내고 그러니까 또 장애인들, 장애인도 보내고
뭐 동성애자 뭐 이렇게 해서 히틀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죽여댔고 스탈린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아, 뭐 조금만 뭐 수틀린다 그러면 굴라크 시베리아 맛을 한번 봐봐라
수용소
예,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거기 갔다 그러면 반은 죽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폴란드의 운명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이제 뭐 참 처지가 참 괴롭죠. 그렇게 해서 계속 외세에 휘둘리는데 이 외세가 엄청 센 놈 둘이야.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소련이 1990년에 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폴란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거 당하기 싫다가 되겠죠.
자주국방.
자주국방입니다. 물론 독립하자마자는 우리 자주국방 할 게 좀 모자라. 그래서 폴란드는 바로 독립하자마자 그때서부터 바로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금방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한동안 공산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1, 2년 만은 안 되고 한 8, 9년 정도 걸립니다. 99년인가? 이때에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나서.
그렇죠. 예, 해체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아니 저기 나토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나토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방위체제인데 그 제일 소련 코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최고 전쟁 기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지 뭐. 그래서 폴란드가 나토 가입이 됩니다. 물론 소련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하면은 매우 싫었겠지만서도 그때의 소련은 옐친이야 옐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두루두고 뻔히 보게 됐죠.
우리 지난번 대통령보다 술 더 많이 드시던데.
그러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않음.
거죠. 예.
옛날에 우리도 각종 집단 방위 체제 또는 전략적 동맹 관계, 군사적 동맹 관계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는데 안 믿어? 그때 제일 세게 뒤통수 친 놈들이 독일 놈들이었고 그 다음 뒤통수 친 프랑스 너네 아니야? 독일이든 프랑스든 절대 안 믿음. 결국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만 배신이란 배신은 다 당해본 그런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급박해졌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아...
자,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나라 침공을 당했다와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인접국이기도 저거 하고.
바로 다음은 우리다.
소련 애들이 우크라이나를 다 먹었어. 그러니까 아유 배부르다. 이제 다시 모스크바 돌아가야지 라고 할 놈들이 절대 아니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데자부 보는 것 같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또 소련 입장에서는 지금 칼리닌그라드라고 그쪽 발트해 쪽에 있는 도시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여교의 국가, 여교의 영토예요. 여기를 통하게 만드는 회랑을 갖다가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인데 그 길이 저기 위에 있는 발트 3국 또는 폴란드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 쪽 쳐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있는 대로 지원을 합니다. 너네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막는 거랑 똑같아. 그럼 실제로 폴란드가 군대 파병을 안 했다 뿐이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다 받아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뭐 장비 사용법 이런 것들 다 이제 전수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 안심할 수 있느냐? 절대 안 그렇겠지. 폴란드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고 뭐 뼈에 사무쳐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주국방을 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유럽 내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데 어디야? 독일. 독일 무기는 예로부터 유명함. 좀 비싸서 그렇지 성능 엄청 좋대. 뭐 레오파드 전차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저기 조립 이런 거 많이도 하고 그랬잖아.
대포의 명가 라인메탈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있고 그런다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독일 놈들 무기를 사라고 이런 느낌.
아 일단 느낌 자체가 좀 쎄하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요새 저기 저 비행기 좋은 거 만들었다더라. 그거 좀 사서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일본째 무기를 우리 보고 사라고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뭐 일본의 구축함 사 됐고요.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무기를 사서 우리 국방에 쓴다?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폴란드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특히 독일 무기를 사서 쓴다? 이거는 잘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소위 원교 근공이라 그러죠.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와 공격한다. 뭐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뭐야? 한국이야. 한국은 매우 멀리 있어. 여기서 한국이랑 폴란드랑 군사적으로 엉켜가지고 뭐 서로 치고받고 할 일
그럴 일이 없죠.
천지 없음. 게다가 뭐 한때 뭐 술 먹는 대통령이 좀 있긴 있었지만서도 이제는 뭐 이제 한국의 리더십도 매우 튼튼하고 믿을만해. 이런 나라 국가라면 충분히 믿을만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맺어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한국의 힘을 많이 빌리자. 그리고 한국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교 근공이야. 저 멀리 유럽에다가 우리 한국에 돈벌이 하는 건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서도 유럽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군사적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일단 당장 우리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언제 뭐 대만이 이런 쪽으로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군사적 동맹관계를 멀리서라도 갖고 있으면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이리
같아요.
치고 저리 치다가 좀 자기 손으로 나라 지켜보겠다고 막 발버둥 쳤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제 말기로 가면서 그래도 뭔가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들이 손수 뭘 했다는 그런 발언권을 얻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뭐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기를 쓰고 참여를 또 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마켓 가든 작전인가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공수부대 뿌려가지고 뭐 하려다가 되게 실패한 거 있었잖아요.
예, 전멸했던 사건.
그때도 폴란드 여단이 굉장히 그 역할을 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 히틀러 놈들한테 이 밟힌 걸 생각을 하면 진짜 원한이 사무치죠. 그래서 폴란드 의용대들 엄청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각종 레지스탕스 활동을 갖다 열심히 한 걸로도 매우 유명.
그 우리도 보면은 그 광복 직전에 이렇게 미군 특수부대의 조선인들이 이렇게 배속돼가지고. 그 광복군 출신으로 미국 맞아. 특수부대에 이제 배속이 돼서 뭔가 무력으로 이제 한반도에 밀고 들어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실제로 공작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후에 어떤 그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였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술 한잔 또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흉금을 터놓고
맞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뭐 저도 뭐 폴란드 가본 적도 없고 폴란드 사람 만나본 적도 없지만서도 왠지 뭐 폴란드 사람 만나면은
네.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엄청 많을 것
네네네.
같아.
네네.
게다가 옛날에 뭐 리더스타디스든가 아무튼 이런 데서 읽은 한 토막 글인데 뭐라고 그러냐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빼가지고 폴란드로 옮긴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뭔 뭐 폴란드까지 공장을 옮기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사측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제조업에 매우 강국이고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부터 일단 기본적인 뭐 K2나 K9 만드는 기술들을 전수 받으면 당연히 유럽의 무기고가 폴란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유럽의 작전사령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잘 싸워. 그래서 지금 미국 애들도 이란 샤헤드 드론한테 당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군들 됐어. 그런데 우리가 막
너도
그랬다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찾아가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야, 저
형님 진작에 와서 다 알려줬지.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 샤이드 잡는 거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갖고 쓰면 돼요. 근데 괜찮아 하다가 요즘은 미국 애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찾아가고 있죠. 아니 해보니 잘 안 되더라. 아들이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가야 될 거고. 유럽의 무기고 실제로 대포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하는 거는 폴란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백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이 될 것이다. 가 되고 있습니다.
LIG를 괜히 팔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사실 한국 국방 수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뭐 폴란드 몰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폴란드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네, 네. 여기에서 성공 사이트가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동 일대에서도 제일 1순위가 한국이 될 거고 네,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저기 뭐야 집단 방위 체제 믿고 안심하고 이럴 나라 전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돈 생기면 다 국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선두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고 그 폴란드 함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네. 이렇게 세계가 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얽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들으면서 뭐 어떤 부분으로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 산업이 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겠다. LIG 다시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도 또 들면서도 또 여전히 또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게 되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네. 사실 넷플릭스에 보면 가끔 폴란드 드라마 같은 거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폴란드 사람들과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를 키우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 뭐 터뜨려 폭탄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바르샤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뭐 아직 폴란드로 못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 네, 네, 네. 바르샤바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날도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닭PD
하승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남는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은데 마음의 창문